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한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을 사랑을 확신하라 이렇게 정했고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1절에 보니까 유월절 하루 전날 목요일 저녁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아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 날 십자가형에 처해질 것을 아셨습니다. 3년 반 동안 그토록 따르던 제자들이 배반할 것을 아셨습니다. 특히 제자 중에 제자였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는 가운데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의 주님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루나 하리. 마가복음에만 이 저주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베드로가 주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 남자 전혀 모른다. 영어 번역본을 읽어보면 조금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I don't know this man. 저주하며 맹세했다는 이 말은 내 말이 나 이 남자 모른다는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한 베드로가 누구인가? 주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입니다. 그가 저주 맹세로 주님을 부인합니다. 몇 시간 뒤에 일어날 이렇게 저주를 동반하면서 부인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배반할 것을 미리 알았음에도 그리고 저주 맹세로 부인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가? 우리 인간 경험은 어떠한가? 이제까지 알아왔던 어떤 친분 관계에 그 사람이 부인하고 떠날 것을 미리 알고서도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가? 예를 들어서 직원 중에서 함께 일하던 관계 가운데 일주일 뒤에 나를 고소고발할 그 대상임을 분명히 알고서도 오늘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줄 수 있는가? 이것이 가능한가? 우리 경험은 이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이 자기 사람들이 지금 내일, 모레 어떻게 할 건데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이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 흐르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실수하고 실패할 것을 아셨으며 부인하고 거리를 두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던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을 확신하고 이것을 아는 사람, 그의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함께 모여서 은혜롭게 시작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특별하게 좋았습니다. 이전에 통성기도 할 때 사용하던 곡 대신에 새로운 그 음악으로 대체했는데 제가 한 몇 주 동안 집에서 방언기도 하면서 사용했던 곡이에요. 내 기도를 편하게 하는 어떤 선율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좀 하다가 Deeper Heaven Music에서 이게 인스트루멘탈로 한 시간 분량으로 편곡한 것을 제가 발견하고 제 마음이 기도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기 때문에 수요 예배 한번 사용해보자 했었던 것이죠. 근데 이 곡은 로렌 데이글이라는 자매가 부른 You Say라는 찬양을 원곡으로 합니다. 그 You Say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You say I'm loved when I can't feel a thing. 나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데 주께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 하십니다. You say I'm held when I am falling short. 나는 부족함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주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 하십니다.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정확한 내용을 묘사했기 때문에 6,400만 뷰를 클릭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패배와 실패 감정을 우리 생애 가운데 이리저리 경험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크게 느껴질 때가 있고 작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주리를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크게 느끼는 사람이 있었을까? 마태 마가 복음에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고 누가 복음에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내면을 아셨고 이 말이 과장이 아닌 진심이라는 것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 말 내면에 있는 그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부인할 것과 크게 좌절할 것을 주님 아셨죠. 베드로는 주님을 크게 부인한 다음에 자신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무너졌고 자신은 이제 어떤 사랑받을 입장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주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그를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확신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오해해서 어떤 경험 때문에 말했던 어떤 확신과 내가 선언했던 고백과는 달리 그 주님 앞에 행한 행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베드로를 어떻게 일으켜 세울까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성경 한 구절을 저는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한 구절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요일 새벽 아침에 주님께서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처음 모습을 드리는 장면이 이제 복음서마다 조금씩 나오는데 그 복음서 기자의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에 따라서 그 묘사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읽으시면서 느꼈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을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오늘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큰 실패를 경험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 베드로를 회복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베드로가 가장 사랑한 제자 중에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는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내 아들 마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은 마가는 마가복음의 근본 자료를 베드로에게 전해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저술한 것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묘사하는 장면에 새벽에 무덤을 찾은 여인들을 향해서 여기 보면은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들이 주님의 지시를 여인들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두 복음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할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봐주시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이미 제자들은 부인했고 실패했고 두려워했고 흩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천사의 입을 통해서 전달하게 했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요?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 갈릴리에서 만나고자 하신다. 지금은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신다. 누구에게 전하라? 제자들에게 전하라.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베드로의 증언과 서술에 따라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마가복음에 유독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제자들과 자신의 실패로 인해 나의 사랑을 차단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펴놓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나를 붙잡고 있고 멀어지려고 하는 나 자신을 그분의 품 가까이로 끌어당기는 그 주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님께서 그 말씀을 타고 내 생애 가운데 깊이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분명히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처리했고요. 그런데 마가복음, 베드로의 입김이 많이 들어간 마가복음에만 유독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달하도록 그 배려하신 그 주님, 자신의 이름 부르며 챙겨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복음서에서 포함시키기 원했던 것입니다. 한 인격은 죄책감과 실패감으로 인해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을 힘들어하며 자격 없어 했을 때, 한 인격, 아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고 계심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15장 9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사랑 안에 거하고 이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이 강합니다. 마지막 때의 전쟁에서 이 사람이 이깁니다.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 사랑에 붙잡힌 사람, 많은 사랑을 입은 사람이 이겨요. 사랑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 강력합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는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지울 수 없는 실패를 경험했지만 사랑을 확신한 그는 서서히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의하면 초대교회의 기둥같이 여기 있는 이란 표현이 들어가는 지도자로 일어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연 주님께서 그를 사랑으로 붙으신 결과 주님께서 부탁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양떼를 먹이는, 양육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강력하게 세우는 사도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붙들었고 강력한 힘을 발휘한 결과 완성된 그 사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합당한 기능을 하는 것을 봅니다. 초대 교회 문헌이나 아니면은 전통 신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 시기인 주후 64년에서 68년 사이에 베드로가 순교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AD 64년에서 68년 사이요. 이 베드로 전서 또한 이런 박해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시련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그의 생애가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 순교를 앞둔 이 3년 그 억 안에 서신을 하나 씁니다. 완성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완성된 한 인격이 그리스도의 지체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볼 때 이 사람은 그의 진리를 이렇게 살았고 지금 연약한 그 교회가 이 진리를 붙잡고 일어서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이 절절히 배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으로 완성된 주님 안에서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이 아시아의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 교회들 지금 시련에 직면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주는 그러한 음성, 권면 그 한 부분을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의 사랑이 빚어낸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그의 겉면이 저는 남달르게 들립니다. 강력한 힘을 부여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영적 전쟁은 어디서 일어날 것 같습니까? 많은 영적 전쟁은 이곳에서 치열하게 진행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의 참소와 공격은 나를 향해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데 주력하여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죠. 내가 살면서 만났던 사람들, 특히 육신의 부모가 보여준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한 사랑의 수준 정도야. 우리는 이러한 작은 속삭임, 생각들의 어떤 작용, 그것이 주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줄 알고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가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대부분 사랑을 받는 경험은 내 인간관계 가운데서 잘했을 때 얻어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1등을 했다든지 집안 청소를 했다든지 동생을 돌봤다든지 심부름을 했다든지 할 때마다 칭찬과 인정과 사랑의 표현이 있었고 그 외에는 이 사랑의 표현들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동일한 반응을 우리가 가지기 쉬웠다는 거죠.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사랑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을 한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그분 앞에서 기여했기 때문에 뭔가 주님 앞에서 행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반대 극부적으로 사랑받는다는 이 왜곡 가운데 우리가 생각을 발전시켜왔던 것입니다. 배후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은 성공적으로 이 작업을 했고 우리는 은연 중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은 여기서도 확실하고 사실입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 말씀을 제가 몇 개 전에 두 가지 분명히 명심해야 될 어떤 사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오늘 사랑을 확신하라 하는 이 메시지에 관련해서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사실들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육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약하고 우리는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의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서 죄가 들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를 많이 짓습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그러워요. 죄를 짓는다고 하면서도 훨씬 더 많은 영역에서 성경적인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서 많은 실수, 많은 실패, 많은 죄를 짓습니다. 훨씬 생각보다 더 연약하고 훨씬 더 많이 죄를 지어요.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고 연약함이 발견되고 실패가 감지될 때마다 수치감을 느끼면서 속상해하고 그러면서 한심스럽게 여기면서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육신은 생각보다 훨씬 연약하고 우리는 생각하는 이상의 죄를 많이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옛 습관으로 우리가 언제 돌아가나요? 언제 우리가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게 됩니까? 금주를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던 사람이 술을 끊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다시 술잔을 찾게 되나요? 그렇게 어렵게 술을 먹는 것을 끊었는데 언제 다시 술잔을 잡게 됩니까? 내 안에 죄성이 확인되고 연약함이 발견되고 실패를 경험할 때, 이건 추상적인 말이니까 다시 말해서 언제 사람이 금주를 하고 금연을 했는데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가? 부부싸움 크게 하면 술 마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내 자신이 한없이 연약하게 느껴지고 무가치함을 느껴지면서 도덕적인 스탠다드 자체를 확 낮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일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생각보다 훨씬 연약하고 우리는 생각하는 이상의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연약과 실패 때문에,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시키기 힘들어요. 왜? 우리가 이때까지의 경험은 뭔가를 결과를 내고 성취를 하고 기여를 해야 잘했다는 칭찬을 얻어내었고 사랑받는다는 뭔가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스란히 하나님께 그의 관계 가운데 대입시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일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Bad news. 이제 good news 차례입니다. 두 번째는 내 영혼 깊은 곳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굿뉴스입니까? 나의 연약함과 죄와 실패뿐만 아니라 내 안의 내면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태어난 아이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연약함 자체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뭔가 손에 쥐어주면요 쉽게 자기 입에 넣거나 흘리지 아니하고 고스란히 먹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힘듭니다. 이것이 연약함의 모습이에요. 흘립니다. 걸어가는 것을 배워줍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원하지만, 엄마에게 똑바로 걸어가기를 원하지만, willing, 원하지만 그 몸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엄마가 좋다고 웃습니다. 할아버지가 좋다고 박장대소를 합니다. 지금 790번째 넘어지고 있는데도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에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을 때, 내가 거듭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새로운 영을 창조하세요. 거듭 태어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내 내면에 뭔가가 창조됩니다. 아름다움이 창조됩니다. 주님께서 흠모하실 뭔가가 창조됩니다. 아무것도 하기 전에 내 안에 뭔가가 창조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뭔가가 창조됩니다. 그분의 소유로 주장하시는 뭔가가 생깁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행하는 행위 자체만 주님께서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그가 실패한 그 부분만 주님께서 기억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연약을 아셨으며 배반할 것을 아셨으며 저주맹세할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만이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는 무언가를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성숙에 이른 다음에야 많은 영적 승리가 있고 난 다음에야 주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사랑하신 줄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걸음마, 습관적인 죄의 힘, 세상에서 주는 어떤 유혹 때문에 내가 거의 90% 정도 승리하지 못하고 5% 내지 10% 정도 승리할 때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를 결심했지만 기도가 잘 안 돼요.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만 성경 읽는 것이 습관이 내리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해요. 될 수 있으면 예배를 참석하려고 이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보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신앙생활 하기에 좋은 세상인 것 같습니까? 세상과 육신과 죄로 둘러싸여 있는 이 세상.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도와주는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도록 나를 부추기고 격려하는 그 환경이 아닙니다. 마귀가 엄연히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참소하려고 하고 환경적으로 오는 뉴스 매체에서 주는 것은 거의 다 네거티브한 메시지들입니다. 그것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육신 또한 병들고 지치고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말은 말 자체가 가정스럽게 여겨지고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 희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희미한 나의 의지, 주님을 아는 아주 희미한 이 지식들, 주님을 향해서 작용하고 있는 이 생각들, 대부분의 경우에 주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그 사랑의 그 표현들이 사실은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나 할 정도로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하나하나를 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을 받는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를 소유하시고 그분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으신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 합당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직장에서 힘든 시간 보내고 귀가한 회사원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회사원이 몇 주간 준비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그 상사가 그 프레젠테이션 한 서류를 확 사람들 앞에 던지면서 빵 면박을 주고 이것도 보고 쓰냐고, 당신 월급 받고 뭐 했느냐고 그러면서 막 열은 쳤습니다. 이 사람 기분이 아주 엉망이 되어서 자기 무능을 질책하는 그 말들을 고스란히 담고 집에 왔습니다. 한없이 작아지는 자기 자신을 느낍니다. 그런데 집에 왔을 때 가족들이 그 사람에게 편히 되어주고 격려해 줍니다. 무한한 그런 사랑을 공급해 줘요. 그랬을 때 희한하게 외부적으로 나는 행편없는 사람인가? 분명히 저 부장님이 나에 대해서 이 평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마음 한켠에는 내가 무능한가? 이러한 것을 솔깃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집에 왔을 때 그 가족들이 주는 그런 사랑의 그 격려가 그 사람을 힘있게 용기있게 일으킵니다. 이게 사랑의 확신이 주는 힘입니다. 그때 사랑의 확신을 가진 그 사람은 강력하게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실패감과 좌절감에 웅크리고 있던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까 히브리서 13장 8절을 인용했잖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구절은 제가 러시아에서 선교할 때 러시아 말로 형제들이 같이 예배 드리면서 그때는 제가 암송 구절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교육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한 구절 거의 선교사에 끝날 때까지 몇 년 동안 한 구절을 러시아 말로 주먹을 쥐고 고백하고 외치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그 제자들을 회복시켰던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확신 가운데 점점 커져가서 어느 순간에는요 어떠한 것도 요동시킬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날이 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잘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켰던 그 주님께서 지금 동일한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복되신 주님, 요한복음 15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했습니다. 이 영역에서 확신만 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겠는데 이 영역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진들이 강합니다. 너무 강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진리를 밝혀주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내 머리에서 내 생각세계에서 정리되지 아니한 어떤 이론이 있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저항하는 어떤 이론이 있다면 바로 그 이론을 주님의 강력으로 깨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이를 써주십시오.